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신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먼저 2000년 전에 왔고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 계시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구석구석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슈가 뭐냐? 조롱의 대상이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0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공중 하늘의 권세, 어떤 하늘요? 하늘도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분. 공중 하늘은 어두운 하늘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물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중에 대장이 옛날에는 뱀이었어요. 지금은 인간의 욕심, 죄를 많이 먹고 그걸 음식 삼아요. 큰 용이 되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많이 먹고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많이 먹고 큰 용이 되고 옛 뱀이 큰 용,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령들, 귀신들이 공중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군천사들인 귀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뜻을 받드는 하늘의 천군천사들 간에 치열한 공중하늘에서의 영적전쟁,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중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영적전쟁,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땅에 있는, 어디에 있는요?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점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온 인류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도 여러 종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고 헬라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왜 즐거워하는가? 잔치 참여해 있기 때문에. 어떤 잔치일까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대신 주를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결혼식 잔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땅의 이야기한 신비한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즐거워하라, Rejoice,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잔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 바다는 고해, 고생의 바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까지 포함해 성도들까지 포함해서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엄중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때 가서 뭐 우선은 좀 노세 젊어서 놀아. 그때 가서 열심히 믿어서 그 큰 환란 한번 이겨보지 뭐. 그때 가서 기말고사, 종말시험 잘 쳐보지 뭐. 벼락치기 하지 뭐. 저도 벼락치기 해봤는데요. 그때에 종말 시험은 창세 이래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벼락치기가 안 통할걸요?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미리 교과서를 보고, 성경이 교과서 아닙니까? 미리 열심히 줄 거 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예일대 간다고 바빠가지고요, 성경은 완전히 무시, 앞에다가 한 자 더 붙습니다. 안 읽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환자 취급합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왜 이때 하늘과 땅에 천지가 차이가 날까요? 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뭐 했다고요? 붙네요. 하늘과 하늘에 잔치하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마귀도 분노하지만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 분노와 기쁨입니다. 이건 전쟁 개념이에요. 영적 전쟁 개념. 오늘 말씀에도 분노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선각자, 그 민족의 선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사울이 처음에는 왕으로 잘했는데 점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인 딸을 줬잖아요, 미가를. 자기 사위인 다윗에 대해서 더 백성들의 인기가 더 많으니까 아, 이놈이 왕이 되겠네, 정적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죽기까지 사울 왕을 받드는데, 그래서 저놈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악령에. 국가 최고 지도자인 왕이, 사탄은 사망의 영입니다. 지도자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국가 전체가 악령화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 전체를 악령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겉옷을 영적인 능력의 기름, 왕의 기름 부심을 벗겨내가지고 목동 노릇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제일 막내 떡거머리 총각, 그 왕의 권위의 기름을 벗겨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기름 부었을 때 왕으로 이걸 믿었어요, 목동 시절에. 그리고 혹독한 고난이 행복껏 고생 시작되는데도 천신만고 한 100번, 1000번 죽을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윗을 죽이는데도 그걸 견뎌냈습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도 완전 파손했잖아요. 블레셋 지경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름은 다 잃어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아둘람 동굴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심령에 하나님의 밝은 빛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반격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그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회복해요. 죽기까지 해서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뭐 하느냐? 범국가적으로, 범 뭐라고요? 범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내가 왕이 된 이 나라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늘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 7절 보면 이 거국적인 잔칫날이 조상집이 됩니다. 왜냐?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 왕의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엘리 제사장, 뚱뚱한 제사장 시대에 그 두 아들이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전쟁에서 블레셋과 원수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사로운 용도로, 죄가 가득한데 죄는 몰아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죄가 드글드글하는데 자기들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게 아니야 이놈아. 죄부터 떠나보내야지. 나는 죄가 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영광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의 왕권이 빼앗깁니다. 다곤 산동에 갔는데 그걸 다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게 해요. 영광의 법궤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아무도 그러한 쓸만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저는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그렇게 수레에 실려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 왕의 통치의 상징물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싸움을 싸웠는데, 그 영광을 회복해 싸웠는데, 이 기쁜 날 그것을 예루살렘 자기 왕국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데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세상 사람 됐던 방식으로 소수레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내가 모세 율법대로 내가 언약을 세웠잖아.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옆에서 그걸 지키던 웃사가 그걸 떡 붙들었는데 어때요? 바로 즉사해버려. 하나님의 법을 이기니까. 여러분, 이 웃사가 누구냐? 아비나답에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글로리 키퍼, 영광을 지키고 사수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나라 가운데 회복하는 그 역할을 했던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아비나답 집에 아들이 하나 죽어버려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고생만 실컷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도 대대로, 오늘날은 세습으로 말이 많지만 두 아들이 제사장 했어요. 아버지 아론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을 이어받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대로의 법대로 안 하는 분향을 드리다가 불로써 즉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사사롭게 법대로 안 다루다가 아들이 죽고 집안이 패가망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권세와 권위를 부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높은 권세, 높은 영광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영광 처리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권세, 그 물질, 그 지식, 그 의로움, 그 경건함,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특히 책임을 많이 맡은 자들은 더 징계가 가혹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때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장손, 장남으로 택한 민족인 구원의 샘플, 구원의 모델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법궤를 보관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최초에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 거인이죠. 자이언트,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 가드 사람하고 골리앗하고 고향이 같은 향후의 출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하도록 명령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대로 안 하면 저주가 나라에, 자기 집안에 임한다고. 왜? 그 언약대로기 법대로기 때문에 다윗은 뭘 알았던 비밀을.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3개월밖에, 20년도 안에 3개월밖에 이 글로리 키퍼,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보관하지 않았는데 오베데돔이 어떤 일이 나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먼저 택한 백성, 장남 민족, 첫아들 민족, 구원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 믿기로 유명한 아비나답의 집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오베데돔의 집은 그 모든 소유까지, 그 모든 자식들, 사돈의 팔촌 일가 전체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몽땅 다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나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일로 다윗은 두려움과 분노를 이기고 기쁨으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기쁨을 느끼면서 감정을 실어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감정이 안 실렸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얼쑤 덩덕궁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흥취를 다 잊어버렸어요. 드디어 다윗의 장막, 그 중에서도 휘장을 지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존자의 은밀한 전이 만들어지, 그건 죄가 얼씬도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은혜 베푸시는 보좌가 있는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 피제사를 드려요. 먼저는 번제입니다. 싹 다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 화목제, 짐승의 피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라의 왕위로 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하고 이 범국가적인 잔치를 다윗이 대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고 무얼 주느냐 보니까 떡 한 개, 우리 성찬식을 떡 먹잖아요. 떡 한 개, 아마 뭐 적어도 이만한 떡일 겁니다.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아마 양고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우리 성찬식 포도주 먹잖아요.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므로 이 땅에서의 국가적 잔치, 아마 하늘에서 분명히 가장 높은 밝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렘 왕,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평강의 왕, 예루살렘 왕, 그리고 시종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키체덱, 멜키체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뭐 했느냐?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북방 부족국가 연합이 이 롯의 가족들을, 자기 조카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때 북방 부족국가의 군사들이 몇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부족국가라도 연합국이니까 300명 남짓한 게릴라들을, 자기 용병들을, 사병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 조카의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살레망, 메르키체덱,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때 뭘 주느냐? 떡과 포도주를 줘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장차 십자가에 내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짓 끼워 밥으로, 하늘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걸 주시겠다고 주셔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피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네 세대, 그때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그때는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여호수아가 좀 하다가 중단됐어. 그러다가 천년 만에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요? 거의 천년 만에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하루 만에 다윗이 드디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다윗의 허름한 텐트, 다윗의 장막에 휘장을 지나 지극히 성스러운 거룩한 장소에 멜키체덱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영광의 몸은 아니고 영광의 영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임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국경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아까 힘을 다해 춤췄잖아요. 이 남편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미갈이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한 소리 했어요. 지금 다윗은 큰 기쁨으로 이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오는데 미갈이 쏘아붙입니다. 업신여기면서 제가 실감나게 한번 읊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좀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때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미갈의 이 잔소리는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 왕을 사울의 딸, 악한 영의 휘둘 사울의 딸, 그리고 남편이 좀 상처가 있었던지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한마디에 사울의 딸 미갈의 다윗의 아내가 어떤 운명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을, 왕의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왕이신 주를, 남편 되는 주님을 남편처럼, 알겠어요? 또 옷 나가지고 나 왕비다 이러지 마세요. 남편 되신 주님을, 남편과 같은 주님을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말이나 행동거지나 하나님이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베데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정책을 논하기 위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의 총회장격이었던 총회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1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시몬, 누가 보면 2장의 시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져.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진리,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참 제사,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기도, 그 경배의 찬양이 있는 곳에, 내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경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만왕의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와 피의 저주가 가득 찬 문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Glorious, 영광스러운 worship warrior.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헛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벳에돔처럼 다윗의 장막같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세요. 수많은 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여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보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허망해졌습니까? 길가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말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각성하고 회개하여 자라나서 이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이 땅으로부터 팡팡 쏟아져 나오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소유와 온 집안에 오베데돔의 복이,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